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8장을 같이 펴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대로 주께서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뜻한 바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짐을 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려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공급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제 입술을 통해서 또 전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우리가 흔히 헌금이라 불리는 그러한 주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신약 교회의 그 헌금 원칙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조금 이제 그 헌금에 관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먼저 좀 설명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제가 헌금에 대한 이 성경적 원칙을 이야기하고, 또 다음에는 12월 중에 제가 이제 섬김, 봉사, 섬김의 원칙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이제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주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받기보다는 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사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지도 않으시고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로만 하시지 않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그렇죠. 먼저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인간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참 약한 존재들인지라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표현이 좀늘 이렇게 기만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린다고 하고 또 시간을 드린다고 하고 우리의 재능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사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에서 그 성전 보고에 이제 그 헌금 그 이제 이 헌물을 넣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고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와서 많이 넣는 것도 보시고, 그런데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와서 그 1랩돈 곧 1고드란트를 넣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걸 보시면서 이 가난한 과부가 보고해 놓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즉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랩돈 뭐 일고들한테 이게 아마 지금 돈으로 환산해서 아마 뭐 1, 2천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금액으로 그렇게 환산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그 금액의 많고 적음, 절대적인 금액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그 마음이 속기가 쉬워서 또 스스로를 속이기가 쉬워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려고 할때 자기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않아 놓고도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다 많이 드린 것으로 그렇게 포장할 수가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라는 것이 받기보다 주기를 기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때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는 마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는 마음, 이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합당한 방법이 어떠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야만 그것이 합당하냐. 우리가 바른 교회를 세우기 원하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나 또 전통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서 확인이 되는 대로 저희가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교회에서 당연히 해왔다고 생각되는 것들일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점검하고 혹시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계속해서 좀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헌금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 이것을 율법을 조금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살펴보는 게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율법 이전과 율법 하와 율법 이후 이렇게 해서 제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부분들은 간략히 살펴보고 이제 실제 헌금의 원칙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다른 곳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그 증거했던 것을 개인 홈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올려놓은 글들이 이제 음성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파일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 어떻게 사람이 물질을 드렸나? 보통 이제 십일조를 이제 율법 이전 이후 또는 율법하 이세군세이 기간 중에도 십일조를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십일조를 기준으로 해서 볼때 율법 이전에 십일조를 드렸는가? 어떤 분들은 드렸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안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드렸다고 하는 분들이 근거로 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인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취한 그 전리품, 전쟁에서 얻은 그 어떤 승전 기념물 같은 거죠. 그런 것의 10분의 1을 이제 바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십일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 이것은 십일조는 아닙니다. 10분의 1을 드린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회적으로 드린 것입니다. 이 이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는데 그때마다 10분의 1을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회적인 사건이고, 십일조 이렇게 하는 그 어떤 종교 세금의 개념도 아니었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감사의 그런 의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삭은 어떠냐? 이삭의 경우에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십일조를 드리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 이후에 이삭이 실제로 10분의 1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드렸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삭이 그냥 자발적으로 드린 것이었고 이것을 빼먹었거나 설사 한 번도 다시 못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책망하시는 그러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벨, 셋, 무드셀라, 노아, 요셉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이 모든 사람 중에 십일조를 바쳤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십일조를 바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실제적으로 십일조가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십일조가 필요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질 않은 거예요. 왜 필요 없었을까요? 레위인이 없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요구하시지 않은 것은 레위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율법 하에서는 어땠냐? 율법 하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사. 제사를 보통 이제 레위기에서 보면은 이게 다섯 가지의 종류의 제사가 나오죠.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그 우리 용어로 이제 번제 헌물, 음식 헌물, 화평 헌물, 죄 헌물, 범법 헌물 하는 이런 5대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아예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대 제사 중에서는 사실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들도 있고, 그 헌물 중에 일부를 제사장이 취하는 것도 있었지만, 십일조는 전체가 다 매년 하는 그 정기적인 십일조는 다이 제사장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농사를 못 짓겠죠. 목축도 못 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가 10분의 1씩을 거둬서, 그래서 그 레위지파에게 주면 그러면 서로 균등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일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국가의 종교 세금 개념으로서의 이제 십일조를 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십일조에는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 십일조도 종류가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명기 14장에 이제 소개가 되는데, 첫 번째는 레위인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인에게 드리는 십일조가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가족들끼리 또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십일조가 또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십일조가 있어서, 그것은 레위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고아나 계기나 과부나 이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제 하는 그런 십일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계산해 봤을 때 십일조는 10%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일조는 실제로는 2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뭐 23.3%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12조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12조 이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렇게 또한 가지가 늘었는데, 그 뭐냐면 공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세. 이게 이제 성전세인데, 마태복음 17장에 소개되는데, 성전 유지 보수를 위해서 이제 드리게 되는 그러한 이제 헌금 개념이 이제 공세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 하에서는 지금 십일조를 지금 드리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국가에서 종교 세금의 개념으로서 지금 십일조를 요구하시고, 그리고 말라기서에 보니까 이것을 안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강도로 이렇게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5대 제사를 통해서 드리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공세를 통해서 이제 드리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화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이것은 이 11조를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 이 11조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성전과 제사장과 11조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11조가 왜 실제적으로 필요했냐면, 율법하에서는 분명히 11조가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율법 이전에는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율법 하에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성막. 첫째는, 율법에 관한 것을 받았습니다. 율법. 율법에 대한 것. 이거 하면 죽어. 이거 안 하면 죽어. 그렇죠? 율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이거 해. 안 하면 죽어. 저거는 하지 마. 저거 하면 죽어. 이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인간에게 사형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만, 율법만 주셨다면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광야 40년 동안 40년 아니라 4일도 못 버티는 거예요. 다 죽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이제 제사 제도를 주십니다.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성막.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알려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그 성막을 유지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나중에도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분깃을 안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 사람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의 그 세금을 하나님이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왜 필요했냐면 성막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막 때문에 11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막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했고 제사장 때문에 11조가 필요했다면 그러면은 이 세계 중에 어떤 한계라도 패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패해져야만 하는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는 패키지라는 것입니다. 이걸 따로 띄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중에 예를 들어서 성전이 필요 없어졌다. 그러면 뭐가 또 필요 없습니까?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성전이 없으면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은 거룩한 성전에서만 드려야 했어요. 광야에서는 그게 성막이지요. 제사장이 아무 곳에서나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아무 데서나 제사 드려도 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수고대하면서 지금 그 회교 사원 서 있는 그곳에서 성전 지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아무 데나 그냥 하나 지어놓고 그냥 제사 드리면 돼요. 그런데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 1948년에 국가가 독립하고 나서 현대 이스라엘이 학수고대하는 바는 그 성전 자리에 다시 성전을 회복해서 거기서 제사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전에 필요한 기물들 다 복원을 해놨어요. 이미.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제사를 못 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성소라는 그 장소에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터.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면 제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이고 제사가 없으면 그런 레위인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세 개는 패키지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을. 자, 그러면 이제 율법 이후에는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었냐? 율법 이후에는 율법 이후에 그러면 11조가 유효한가? 여러분이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 시작. 이는 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요. 자, 제사장 체계가 변하면 율법이 변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체계가 변하면 율법이 변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사장 체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해서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이전에는 이제 교리적으로 구약에 속해 있고, 십자가 이전에는 유대인 중에 레위 지파가 따로 있었고, 그들만이 혈통적으로 제사장을 계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신약 시대에도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 시대에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혈통에 관계없이, 뭐 레위인 중에서 유대인 이스라엘의 레위인 중에서 예수님 믿고 교회로 들어왔다. 그래도 그러면 제사장 맞지요. 제사장 혈통을 타고났는데 또 복음 안에서도 제사장 된 거예요. 대단히 귀하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과 관계없이, 육체적 혈통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왕가의 제사장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 체계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했습니다. 그렇죠. 성경대로 말씀하면 제사장 체계가 변했습니다. 그러면 법도 변하는 거예요. 법. 이게 지금 율법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영어에 그냥 로죠. 제사장 체계가 변했으니까 법도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18절 여러분이 펴보시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 이는 만일 내가 헐었던 것들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내 자신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체계, 레위 제사장 체계를 허무시고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는 체제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그 레위 제사장 체제를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디가 성전입니까? 이 시대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들의 몸,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겠다 그러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성전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으로 변했습니다. 성전이 변했어요. 유대 레위 지파의 제사장 체계가 지금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 되는 체계로 변했습니다. 그렇죠? 성전의 개념이 변했고, 제사장의 개념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모두 변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까? 그럼 십일조 개념도 변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근본주의 보수적인 교회를 하고 근본주의 독립심리교회라고 이제 우리가 표방하면서도 사실 십일조 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완고하게, 대단히 강력하게 이 십일조가 율법 하에서만 우리가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 이전에도 지켰고 예수님도 박하 회한과 근처에 십일조를 바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일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말라기 3장으로 달려가서 이거 하면 하나님이 참 넘치게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강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은 다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기로 이세 가지가 지금 패키지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중에 지금 하나만 지금 제거가 돼도 나머지가 다 무너지는 것인데 성전의 개념이 변했고 제사장의 개념이 변했다면 당연히 십일조는 구약의 개념의 십일조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죠? 박하 회한과 근처의 십일조 그것은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실 때는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직 율법 하에 있는 유대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마태복음이 신약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신약 교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유언은 그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구약 이렇게 얘기할 때 신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가 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약 교회에서 십일조를 구약의 십일조 개념으로 그대로 해서 이것을 만약에 바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런 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제가 의도를 제가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 아, 참 이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조차도 우리가 참 무시하게 되지 않냐? 물론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이런 걸 철저하게 강조 안 하면 우리 모두가 다 느슨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르칠 목적으로 율법 하에 있는 것을 우리 신약 시대의 교회에게 부과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 지금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하고요. 구약 시대 사람들 유대인들처럼 우리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옷 이거 혼방 옷 입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옷도 섞어 짜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을 패하자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만 바른 방법으로 드리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교회에서 비록 근본주의 독립심리교회라고 이야기하는 백교회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강단에서 이 강단을 쿵쿵쿵쿵 쳐가면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거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명백하게 해라 또는 명백하게 하지 마라 하시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자율에 맡기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교회에서 자율적으로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이 십일조의 문제에 관한 이것은 명백하게 신약교회에게 명령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다 찾아보세요. 신약성경에 교회에게 십일조 하라고 하신 명령이 있는가? 다 드는 것이 아브라함이 했고 또 말라기서에서 얘기했고 다그 얘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신약의 교회, 신약교회의 교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 주어져요. 신약교회의 그 청사진이. 그거 한번 보세요. 그 안에 십일조 안 한다고 뭐라 그런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거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좀 자유롭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일조 문제 때문에 얼마나 현대교회가 정말 시험이 많이 들고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를 드리지 않게 될때 모든 성도들을 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그러한 사람들로 이것을 매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전과 제사장과 십일조는 따로 떼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패키지입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하고 제사장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십일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의 개념이 변했고 제사장의 개념이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적 의미의 십일조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신약 교회가 그러면은 뭘 드렸나? 이걸 잠깐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신약 교회를 위한 그 헌금의 그 개념이 나오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주로 고린도후서 8장 9장과 고린도전서 16장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헌금이 자교회, 자신들의 그 교회를 위한 헌금이 아니라 사실 여기 잘 살펴보시면은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보고 어떤 분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교회에서 헌금 거두는 것 자체가 또 이게 불법이다. 그러니까 지금 한 극단은 신약교회에서도 십일조를 구약의 율법 처럼 드려야 한다. 이게 한 극단인 반면에 또 너무 자유롭게 하는 분들 중에는 또한 극단은 신약교회에서 자교회 내에서 자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경우가 없었다.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은 있었지만 자교회를 위한 헌금은 없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또 극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이 신약교회가 시작된 시점을 우리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교리적으로 분별을 합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 계신 동안에 그것이 엄마 뱃속에 있듯이 이렇게 이제 잉태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실제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은 그 시점을 이야기하라 하면은 그것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이제 그렇게 믿는데요. 그 오순절 사건이 생겼을 때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전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재산을 다 상속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2장 44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모든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눠줬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요겁니다. 각 사람의 필요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 내에서도 교회 내에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충당한 것이냐면 모두가 자기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 관리 하에 이제 그것을 나누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때 이 성도들이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배웠듯이 사실 이 당시에는 지금 예수님이 바로 오실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재산을 그렇게 다 공동 소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이때나 지금이나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교회에는 늘그 물질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궁핍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또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었다. 재산은 다 교회에 바쳤는데 음식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교회에 공동으로 모인 그 기금을 통해서 이런 것이 모일 때마다 지출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는 공동으로 전체를 다 재산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에서 모임을 한다든지, 그렇죠? 지금 집에서 모이는 것과 사실 이렇게 어떤 장소를 임대해서 모이는 것이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어떤 필요들이 있을 때, 이 돈이 필요하게 되고, 그럼 그 돈이 어쨌든 충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모든 지금 현대 교회, 자교회에서도 타교회뿐만 아니라 자교회에서도 분명히 어떤 물질적인 그 필요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거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6장에서 이제 그 과부들을 이렇게 공괴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개혁성경에 표현한 것 같아요. 과부들에게 이제 날마다 이 배급을 주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 내에서 이 음식을 먹는 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 거. 이게 그냥 우리가 아예 한끼뭐 일주일에 한끼 여기 와서 먹는 건데 뭐 조금 잘못 먹어도 집에서들 잘 드시니까 좋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먹어치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먹는 문제, 교회에서 함께 먹는 문제는. 오케이, 어찌되었건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서 신약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그렇고 초대교회의 그런 어떤 예를 봐도 그렇고 교회 내에서 분명히 어떤 물질적인 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필요를 충당하려면 뭐 어떤 형태로든 이 헌금,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 헌금을 걷는 그러한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후서 8장으로 오셔서 그러면 이제 이들이 물질을 거둘 때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보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지금 자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한 1년여에 걸쳐서 이제 이거 이렇게 이제 모금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8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일에 내가 충고하노니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시작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였나니 이게 지금 1년 전부터 지금 그 모금을 해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차례 이제 이것을 거둬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이런 것들을 다른 교회에 뭐 전달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어떤 물질을 걷는 문제에 관한 어떤 원칙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교회를 위해서 걷건 타교회를 위해서 걷건 원칙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개역 성경에는 헌금이라는 그 표현이 있지만 우리 흠정역 성경에 여러분이 아무리 찾아보셔도 헌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헌금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이게 용어가 어떻게 돼 있냐? 2절에 보시면 8장 2절에 보시면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였도다. 선물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물. 또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많이 간절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이에요, 이것이. 9장 1절에도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관하여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지금 명칭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을 섬기는 이 교제의 일이다. 또 이것이 고린도전서 16장에 가서 보시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맨 뒷부분에 보면은 너그러운 선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다 지금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가장 적절한 그러한 표현이라면은 성도들을 위한 모금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모금. 그렇죠? 이것이 선물의 개념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다른 곳에서 은혜라는 표현으로도 나오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라고도 되어 있고 섬김의 직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이제 헌금 대표로 이제 예배 중에 이제 누군가가 나와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님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헌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뭐 물론 그 의미는 우리가 잘뭐 새겨듣지만 사실 헌물은 성경에서 보면은 죄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희생 헌물, 죄 헌물 할 때, 그, 이제, 죄를 대속받기 위한 그런 어떤 헌물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헌물보다는, 그냥, 이제, 모금인데, 모금이긴 한데, 우리가 그냥 헌금이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가 의미상,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의미상 헌금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의미상은 문제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헌금. 헌금이라는 이뜻 자체가 이제 이 바칠 헌, 쇄금. 그래서 돈을 바침 그런 뜻이거든요. 돈을 바침, 헌금, 돈을 바침. 그런데 또는 돈을 바침 또는 그 바친 돈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이제 헌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헌금을 그럼 하나님께 바치는 거냐, 사람에게 바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냐, 사람에게 바치냐.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8장 전체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헌금에 관한 그 구절이에요. 여기 보시면 5절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돈을 모금하는 이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먼저는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행위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2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오늘 오전에 저희가 시작할 때 읽은 본문에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대로 누가 받는다고요? 주께서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대로 주께서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그 마음과 그 물질을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에 신약교회 헌금에 가장 중요한 그 원칙은 제가 믿기로 이것은 균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균등의 원리 또는 균등케 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대로 주께서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뜻한 바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짐을 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 돈을 모금해서 예를 들어서 A 교회로 가져갈 때 A 교회 성도들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들은 편안하게 하고 이 B교회 지금 우리가 드리는 모금하고 있는 이 B교회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게 모금을 해서 저기 일도 안한 저쪽 교회를 줘서 저 사람들은 편하게 하고 우리는 괴롭히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14절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려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에게 부족함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공급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어떤 성도는 궁핍하고 어떤 성도는 여유가 있을 때 여유가 있는 성도가 그 시점에서 궁핍한 성도들의 필요를 같이 채우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 궁핍한 사람은 궁핍만 하고 부요한 사람은 부요만 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바뀔 수 있거든요.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때는 또다시 부요하게 된 사람이 다시 이번에 궁핍하게 된 사람을 또 도울 수 있다는 그러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균등케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일조의 정신이었습니다. 이해하세요? 레위인들 중에 지금 11지파는 땅이 지금 있어가지고 소출이 많이 이렇게 나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뚝 떼어놨기 때문에 분깃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쫄쫄 굶고 나머지 사람들은 배가 터지고 하면 되겠냐 해서 하나님께서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10분의 1씩을 거두어서 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균등의 원리예요. 균등의 원리. 그렇죠? 이 균등의 원리를 이야기하실 때 15절에 보니까 어떠한 것을 예를 드시냐면 이것은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오는 구절이냐면 이게 광야의 이스라엘이 만나 거둘 때 나오던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이제 가 보면 아침에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두는데 막 욕심을 내서 많이 거뒀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지가 않고 자기가 먹을 것에 대해서 자기 적당하게 조금만 거둔 것 같은데 모자라지 않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설명하면서 지금 이 헌금 신약교회 그 헌금의 원칙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균등케 하는 서로가 남지도 않고 서로가 모자라지도 않게 하면서 이렇게 균등케 하는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으로서, 형제 사랑의 실천으로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8장 8절입니다.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오직 다른 이들이 열심인 것을 기회로 삼아 너희의 사랑이 진실함을 입증하려고 말하노라. 여러분이 나중에 이거 전체적인 문맥을 쭉 따라서 읽어보시면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 헌금에 관한 말씀인데 이 헌금이 뭐냐면 지금 사랑, 너희의 사랑이 진실함을 입증하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맨 마지막 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사랑의 증거와 너희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증거를 교회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라.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의 증거.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또한 지체들에 대한 사랑의 표시,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질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제 교제가 되는 그러한 문제인 것이고, 교회 내, 신약 교회 내 모든 필요한 것들이 이제 헌금으로 충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은 신약 교회가 장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은 장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 개개인은 장사를 하고 일을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뭐 심지어 뭐땅 투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는다고 저는 믿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개개인이 아닌 성도로 모여 있는 교회에서는 장사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능한 문제라면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지금은 좀 시들해졌지만 몇년 전까지 한국에서 돈 제일 잘 버는 방법은 어찌되었건 아파트 투기였습니다. 그렇죠? 땅 투기, 아파트 투기였어요. 그럼 교회가 헌금 모아서 아파트 투기하죠? 그러면은 점점 많이 불어나면은 성도들이 나중에는 뭐안 드려도 그냥 이만큼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같으면은 헌금 모은 거 가지고 주식하지요? 교회 내에서 주식 잘하는 형제 하나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주식만 하게 해가지고, 불려놓으면 얼마나 이게 편하겠습니까? 안 맞죠? 원칙적으로 안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이제 그 일반 교회들에서 여전도회에서 참기름을 팔고, 아니 이제 김을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여전도회 회비를 마련하는 이런 것들은 제가 볼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음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사정도 어렵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좀 마련해 보자 하는 그 마음은 귀한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장사를 하면 안 돼요. 지금 현대교회 보면은 건물을 지어놓고 2, 3층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1층은 임대를 합니다. 그런 교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예배당들. 그렇게 하면 쉽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예. 돈을 쉽게 버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그런 모범을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 모금을 할때 8장 3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는 아까 이 5절에 먼저는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문제다.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했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십니다. 사람들은 잘쓸수 있어요. 어쨌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헌금이니까 사람들은 뭐 유용하게 잘쓸수 있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이 바쳐지기를 원하시고 과부의 두 랩돈처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들어가 있기를 하나님 분명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12절에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건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즐거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마음이 대단히 불편하십니까? 그럼 드리지 마세요. 안 드렸어도 괜찮아요. 그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주님께 이 마음이 좀 편안해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 하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11조 빼먹으면 이 하나님 거 강도질했다 이렇게 자꾸 가르치니까 마음이 그냥 무거운 상태에서도 억지로 내시잖아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시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다가 조금이라도 그 액수가 적은 액수라도 자원하는 마음이 들때 그렇게 기쁘게 그렇게 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사람이 가진 대로, 12절입니다. 가진 대로 주께서 받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가진 대로.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원칙에 따른다면 우리가 빚내서 헌금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빚내서 헌금할 필요 없어요. 지금 현대교회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교회들에서 빚을 내서 헌금을 해요. 빚을 내서. 여러분, 카드 긁는 거 뭐죠? 빚입니다. 카드 긁는 거 빚이에요. 그렇죠. 신용카드 먼저 긁는 거 그거 빚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진 대로.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이것을 막, 이 대출을 받고 꿔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 헌금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가진 대로 주께서 받으실 것이요. 또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목사가 대출해서 헌금하시오 이렇게 얘기해도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나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야 신약교회의 헌금 원칙 보니까 너무 자유롭고 이건 뭐 이게 뭐 그냥 우리는 이제 완전히 해방됐네. 이제 뭐 이제 뭐 전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 헌금할 필요도 없고 뭐 아주 자유롭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까 제가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면 주고 싶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럼 어떤 형태로든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정상일 겁니다.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럼 안 드리셔도 돼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거 드려봐야 하나님 앞에 별 의미 없어요. 하나님 돈 부족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마음의 표현으로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건 맞지만 또 교회에 필요가 있고 성도들의 참 물질적인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나는 돈을 이만큼 쌓아놓고 안 드린다. 그럼 뭐예요?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참그 한도 내에서 풍성하고 넘치도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할수 있고 또 진실되게 또 준비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문제가 헌금의 문제고 이제 이것을 집행할 때에는 성경에 이제 20절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집행하는 이 풍성한 선물에 대하여 이게 헌금 문제예요, 지금.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조심하며 주의 눈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였도다. 지금 조심해서 이 헌금은 교회 내에서 사용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사용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공적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진 이 헌금은 그래서 우리가 10원 한 톨이라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서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이것이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단순히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도록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또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뭐야 침례가 있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거를 좀 해주시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려는 행위, 이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아예 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 말을 잘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산을 풍성케 하셔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고 드리는 마음으로 이 성도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면 그럼 정말 참 그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인색하게 하지 않고 후하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양자가 되기 전부터도 개인적으로 간증하자면 그렇습니다. 헌금 내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뭐 돈을 그렇게 이제 많이 벌어본 적이 없는데 제게는 뭐 10,000원짜리도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이제 헌금을 하려고 했을 때 어느 날 이렇게 뭐 1,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을 때 10,000원짜리가 아까워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아까운 생각이 들면 하자 이런 저는 그때는 그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이 정도 드리면 좀 아까운데 하면 그건 그냥 드리는 거로 제가 그렇게 원칙을 저는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원칙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풍성하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십일조가 이 구약의 율법 하에 속했다고 드리는 이 말씀이 결코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드리는 그러한 것을 폐하자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의 의미로 우리가 십일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될 때에는 그것이 우리의 의의를 세우려는 그러한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일조의 문제를 우리의 의의를 세우는 문제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입니다. 그래서 율법하에서 하나님께서 율법하에서 그 요구하셨던 그러한 것들이 있었듯이 또 은혜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를 드리기를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자율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럼 우리가 얼마 정도 하나님께 우리의 조산에 얼마 정도를 드리면 될까 할 때, 그때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한 10분의 1 정도를 요구하셨다면 신약에서도 그게 어떤 하나의 참고 기준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정한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원하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봉투 자체에 십일조 봉투 지금은 이제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것은 없애기로 하고 우리가 이제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뒤에 이제 헌금함을 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자발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름을 쓰게 되면 여러분 이름을 이제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쓰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반드시 판단을 하게 돼요.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헌금이 그 사람의 신앙의 그래도 하나의 척도인데 목사가 그거를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가 그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들지요. 저 성도는 내가 알기로 대단히 많이 버는 성도로 알았는데 요만큼밖에 안 냈네 이러면은 시험에 들겠죠. 그래서 그것을 안 쓰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꼭또 이제 써야만 이제 그 이제 기부금 나중에 이제 그 기부금 영수증을 이렇게 받아서 국가에 제출해서 세금 공제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배 크리스천 중에 누가 헌금 내고 세금 공제 혜택 받았습니까? 참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 좀 대단히 씁쓸합니다. 현대교회가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걸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들어온 거죠. 미국 사람들이 먼저 그걸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지금 어떤 혜택을 주는 꼴인데, 혜택만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절대 우리에게 그냥 혜택을 주지 않죠. 세상이 우리에게 뭔가 혜택을 줄 때는 뭔가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우리가 성도들의 그 이 사랑의 이 실천, 형제 사랑의 실천의 행위로서 균등케 하는 원리를 따르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잣대와 기준으로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한 기부 행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떤 기부 행위와 교회 내에서 하는 헌금이 전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볼 때에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하는 헌금도 그렇게 규정을 해서 그것을 혜택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혜택 조금 받고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일개 종교인들이 하는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의의를 세우기 위한 행위로 전락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이제 올해까지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4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 전에 이미 작정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세금 공제를 위해서 이제 하시겠지만 아 그리고 또 이제 잠깐 또 이제 세금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그 성도들이 그럼 다 나쁘냐? 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아 그거 공제된 거 받아서 다시 또 헌금 드리면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 더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지 않냐. 그런 마음 자체는 저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그건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방법이. 아까 11조 문제도 방법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세금 공제도 방법이 틀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러한 것이 좀 아깝다 생각되시면 두어 번 말씀드렸듯이 세금 공제 액수를 떼고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만큼의 액수, 그것도 사실 수입이 많은 분들은 그 공제 액수도 커요. 제가 그거 모르는 바 아닌데 어쨌든 그만큼을 떼고 계산해서 헌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는 그 세금 공제 그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혹시라도 이 드린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분들은 좀 무거우실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걸 제가 좀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이제 달라서 11조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제 말씀을 지금 이제 듣고도 그래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으실지라도 일단은 저희가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결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 방침에 이렇게 같이 따라서 이렇게 이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